여러분, 오늘 공유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2026년 5월 21일자 시장 브리핑 자료를 보면요. 정말 폭발단 90분 전에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그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반도체 시장의 극적인 셧다운 회피 소식부터 에너지랑 방산 섹터를 덮친 엄청난 변동성까지 오늘 해독해야 할 미션이 아주 많죠.
맞아요. 이게 단순히 파업이 파결됐다 이런 뉴스가 아니잖아요. 기술 섹터가 최악의 리스크를 딱 피한 그 사이에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와 방산 시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룰이 세팅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극단적인 디커플링 현상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나 거시경제 흐름에 어떤 나비 효과를 줄지 바로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그 삼성전자 DS 부문 파업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네. 파업 돌입 직전에, 그러니까 진짜 90분 전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어요. 일단 거대한 불확실성이 거쳤는데 그 보상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맞습니다. 1인당 약 6억 원 수준의 특별 경영 성과급이 지급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게 현금이 아니라 자사주로 지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록업, 즉 매각 제한이 걸려 있다는 게 핵심이죠.
아, 매각 제한이요? 하긴 직원들이 그 막대한 물량을 시장에 한 번에 확 던져버리면 주가가 무너질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수급 폭탄을 막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안전장치였던 셈이죠. 공급망 측면에서는 이렇게 한숨 돌렸는데 수요 쪽 데이터는 정말 무섭게 나왔습니다.
네, 그 엔비디아 실적 말씀이시죠?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85%나 뛰면서 8,160억 달러를 찍었잖아요. 이게 12분기 연속 신기록인데 장비 공급망 최상단에 있는 ASML 쪽 자료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때문에 공급 부족 사태가 당분간 계속된다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수요와 공급 양측이 다 엄청난 호황인 거죠.
그러니까 꽉 막힐 뻔한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기적적으로 확 뚫린 셈이네요.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요.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역대급인데도 그 시간 후에 주가 반응은 0.2% 오르는데 그쳤거든요. 굉장히 미지근했어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걸까요?
네,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자료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할 진짜 핵심은 ASML의 발표에 있습니다.
ASML이요? 그러니까 곡괭이 파는 회사의 상황을 봐야 안다는 거군요.
그렇죠. 골드러시 때 곡괭이가 잘 팔린다는 그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겁니다. 곡괭이를 만드는 유일한 공장의 주문이 앞으로 몇 년치가 꽉 차 있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하, 수요를 담당하는 엔비디아랑 공급을 담당하는 ASML 양쪽이 동시에 우리는 지금 너무 타이트한 시장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제 고점 찍고 내려간다는 정점 신호가 아니고요. AI 사이클이 여전히 아주 탄탄한 중반부에 있다는 걸 구조적으로 재확인해 준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반응했을 뿐이지 산업의 펀더멘털 자체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거네요. 자, 그럼 반도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거시경제 쪽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네, 거시경제 전반으로 보면 지금 상황이 꽤 살벌합니다. 기술주랑은 완전 반대로 가고 있죠.
맞아요. WTI 원유가 하루 만에 8% 넘게 빠지면서 99달러 선이 무너졌어요. 자료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평화협상이 최종 단계다 이렇게 발언한 게 직격탄이 됐다고 하죠.
네, 저희는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진 않지만 어쨌든 공유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그 발언이 강력한 트리거가 된 건 맞습니다. 거기에 유럽이 미군기지 사용을 거부하면서 미 유럽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외신 보도까지 겹쳤거든요.
야, 에너지랑 방산 섹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지진이 일어났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있어요. 보통 전쟁 리스크가 줄어들고 기름값이 싸지면 경제 전반에는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정유주에게는 마진 압박이라는 위기가 되죠?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이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유가가 이렇게 급락해버리면 당장 막대한 재고평가 손실을 떠안게 되거든요.
아, 미리 비싸게 사둔 기름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또 시장 전체는 오히려 이 상황을 반기고 있단 말이죠. 전통 에너지 산업은 피를 흘리는데 중소형주들은 막 달리고 있어요.
네, 만약 우리가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인플레이션 공포가 꺾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같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4.572%까지 뚝 떨어졌죠.
오,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시장의 전반적인 차입 비용이 낮아지니까 부채가 많고 금리에 민감한 기업들한테는 호재겠네요.
장악합니다. 러셀 2000 지수가 2.56%나 급등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성장주나 중소형주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우호 환경이 열린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에너지 섹터한테는 즉각적인 마진 압박을 줬지만 그로 인한 매크로 지표 변화가 오히려 금리에 목마른 기업들의 숨통을 크게 피워준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 공급망은 최악의 셧다운 리스크를 털어냈고 동시에 시장은 평화 협상의 대가로 에너지와 방산 섹터의 새로운 누를 마주하고 있는 거죠.
채 방산 수요 확대를 암시했단 말이죠.
네, 기존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군사적 독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유럽이 정말로 그렇게 자체 안보를 책임지게 된다면 향후 10년 뒤에 글로벌 기술 수출과 방산 공급만의 중심축은 과연 어느 곳으로 이동하게 될까요? 미국의 그 거대한 국방 예산이 인도 태평양 지역이나 차세대 AI 무기로 쏠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이 자본의 거대한 이동 경로가 어디로 향할지 오늘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